VOA 이야기 미국사.
행정부에 대한 논의가 끝난 다음 필라델피아 재원회의 대표들은 사법부에 대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각 주마다 훌륭한 사법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전국 체제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재헌의회 대표들은 사법부에 대한 내용을 표결에 붙였고요. 두 가지 안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대표들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토론과 함께 의회 구성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큰 주가 작은 주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다면 작은 주들은 외국의 동맹을 찾아 나설 겁니다.
왜 작은 주들은 큰 주들이 대표권을 더 많이 가질 경우 그들에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원과 하원에서 각 주가 몇 개의 의석을 배분받느냐의 문제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낳았습니다. 결국 투표를 통해 대타협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9부 필라델피아 재연회의.
대표들은 후보자와 유권자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하원 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아서 구성화돼 후보가 되려면 나이가 25살 이상에 7년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 산 사람이어야 하고요. 선거가 실시될 당시 자신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결정했고요.
상원의원 후보는 30살 이상으로 9년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 산 사람이어야 하며 선거 당시 그 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격을 정했고 임기는 6년으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헌의회는 하원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상원의원은 주의회가 선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는 헌법에도 명시돼 100년 이상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1919년 제17차 헌법 수정 조항 이후부터 상원 의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헌법에 대한 토의가 1787년 여름 내내 계속되는 동안 일부 대표들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헌법이 완성되면 과연 누가 헌법을 승인하고 비준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주의회가 할 것인지, 국민이 할 것인지, 대규모 회의를 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입니다. 새로운 정부 구성한 비준은 당연히 국민이 해야 합니다. 단지 입법기구에만 기반을 둔 체제와 국민의 기반을 둔 체제는 비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을 얘기할 때 일개 법률과 헌법과의 차이만큼 큰 것입니다.
에드먼드 랜돌프입니다.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서 준비된 문서를 주의회에서 검토하는 건 어떻습니까? 주의회는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다음 전국 총회를 열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다양한 논의 끝에 대표들은 각 주별로 개최한 회의를 통해 국민이 비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재헌회의는 합의된 내용을 최종 문서로 만들어 서명하는 마지막 절차만 남겨놓았습니다.
재헌회의는 결정된 사항들을 문서로 만들기 위해서 대표 5명으로 형식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 5명 가운데 펜실베니아주의 구베니어 모리스는 최고의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형식위원회는 모리스에게 헌법을 문서로 만들 걸 요청했고요. 모리스는 재헌회의가 승인했던 23개 헌법 조항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7개 항으로 줄였습니다.
재헌회의에서 결정된 헌법조항은 7개 항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조항은 국회의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상원과 하원의원에 출마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임기는 몇 년인지, 또 대표들을 선출하는 선거구민의 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조항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는 대통령 후보가 갖춰야 할 조건과 대통령 선출 방법이 담겨 있고, 세 번째 조항은 사법부의 기능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개 조항은 정부 부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가운데 어느 한 부서라도 권력이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구베니어 모리스가 정리한 헌법조항의 네 번째 항은 새로운 중앙정부 체제에서 각 주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은 헌법 수정을 위한 제도를 담고 있고, 여섯 번째 항에는 헌법이 지상 최고의 법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일곱 번째 항은 13개 주들 가운데 9개 주들이 승인하면 헌법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7개 조항에 서문을 덧붙였고요. 대표들은 출신 주와 자신의 서명을 남겼습니다.
다섯 명의 대표들로 구성된 형식위원회는 13개 주의 이름을 다 기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주는 재헌회의에 대표조차 보내지 않았고, 회의에 참석했던 대표들도 헌법에 서명하지 않거나 회의가 끝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대표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에 찬성하는 대표들도 과연 어떤 주에서 이 헌법을 승인할 것인지 알 수 없었고, 과연 헌법이 국가 최고의 법으로 승인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베니어 모리스는 이 문제를 단 하나의 문장을 통해 해소했습니다. 구베니어 모리스는 서문을 우리 아메리카 합중국 국민은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국가의 주권은 각 주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었습니다. 서문에는 구속력이 더 강한 연방, 사법제도, 가정의 평화유지, 공동의 방위, 복지를 위한 노력, 또 우리 자신과 후손을 위한 자유의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 헌법을 만든다고 헌법 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787년 9월 17일 대표들은 마지막으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일부 수정 조항에 대해 논의한 다음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서 결정한 헌법에 대해 미국인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헌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연방주의자라고 불렀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연방주의자라고 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